아홉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사에 보면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간의 테르모필레 전투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스파르타의 300명의 최정예 부대가 크세르크세스, 이 페르시아 왕의 이 100만에 가까운 대군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일 동안 항전을 해서 페르시아의 군의 진격을 막은 영웅적인 전쟁 실화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 이야기를 국내에서 제작된 건 아니고 국내에서 개봉이 됐던 영화 중에 뭐 300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가 제작이 되고 한국에서도 방영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고대 국가의 이 전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파르타군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페르시아군을 맞아서 3일 동안 결사항전으로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스파르타군의 탁월한 전술과 또 어려서부터 혹독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용맹함, 그리고 고대 어느 나라의 군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무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스파르타군이 사용했던 무기들 가운데는 특히 특이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3m, 길이가 3m가량 정도 되는 긴 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군인도 그렇게 긴 창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은 없었는데 스파르타군은 3m나 되는 긴 창을 자유자재로 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이 고대 전사들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나무 위에다가 두꺼운 청동을 입혀서 만든 방패가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 방패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팔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패를 움켜쥐게 되면은 절대로 이 방패가 팔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안이 된 아주 특수한 그런 방패였습니다. 방패 크기도 어깨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를 완벽하게 이렇게 한번 딱 치켜들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패가 있었다는 거죠. 스파르타군은 일단 방어에 아주 유리한, 천연적으로 아주 유리한 이 테르모필레 협곡의 지형지세를 등에 업고 그리고 강철 같은 대형을 유지하면서 이 긴 창과 그리고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평야에서 전투를 하면 중과부적의 수가 열세인 군인들이 뭐 그 당시 아주 간단하게 전멸을 당하겠지만 장소가 이렇게 협곡이었단 말입니다. 여기는 낭떨어지고 여기는 이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이고 이 협곡에서 그러니까 이 협곡을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그리스로 갈 수 없는데 이 협곡에서 300명이 막아서서 100만이 넘는 페르시아군을 3일 동안 막아냈다. 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쏘아대는 화살이 태양을 가릴 정도로 새까맣게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이 스파르타군이 가진 천하무적의 이 방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방패의 위용입니다. 위용.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까지 모두 갖추었으면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이 문맥에서 바울은 왜 이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이 방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허리띠를 잘 동이고 그리고 두꺼운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튼튼한 군화를 신었다 하더라도 방패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한 무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강력한 방패는 중과 부족의 이런 열세의 상황에서도 적과의 싸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어와 동시에 효과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 전투력을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군장 가운데, 무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신갑주의 다른 부분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그것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마지막에 믿음의 방패,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모든 무장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무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의 방패까지 무장이 되어야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영적인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찾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패가 왜 필요하다고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화살,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날에 성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폼으로 이렇게 갖춰 입은 게 아니에요. 전장에 나아가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화살들이, 그것도 불이 붙은 화살들이 적진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입니다. Flaming arrows라고 불붙는 화살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실제로 불이 붙은 경우도 있지만 왜 이 불붙는 화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이 붙어서 날아오는 화살인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화살 촉 끝에 뭘 묻혔냐면은 독을 묻혔어요. 독. 그래서 이 화살을 맞을 경우에 맹렬한 독이 순식간에 온 몸에 퍼지면서 마치 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아주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독화살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개의 화살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 독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무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적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독화살을 적들이 우리에게 혹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하나씩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일제히 집중적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릴 정도로 새까맣게 한번 날아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방어해야 되는 적의 무기는 가볍게 이렇게 던지는 조약돌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까불지 마 이렇게 쉽게 간단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고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우리에게는 없는 무기, 불화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면 강했지 우리보다 약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불화살을 쏘아댈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독이 묻어있는 이 화살, 치명적인 무기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적의 정체가 누구냐? 본문에 명백하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화전의 출처를 그 악한 자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단수 명사 소유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수 명사 소유격이다. 이 빗발치는 불화살, 독화살은 복수인 반면 화살은 수십 발, 수백 발이 날아오는 반면 불화살을 쏘아서 신자를 공격하는 사람은 한 사람, 사람이 아니라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화살은 수없이 날아오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날아오는 거냐? 누구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사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과 방법으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한 가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단수지만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졸개들 또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전술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수많은 어떤 유혹과 핍박과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독화살을 지금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성을 가지고 그걸 막아내느냐?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막아낼 것이냐? 도대체 뭘 가지고 수도 없이 쏘아대는 평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마귀들의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다 막아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야 될 것이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의 방패, 지성의 방패도 아니고 재물의 방패도 아니고 권력의 방패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의 방패도 아니고 성경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100%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서,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두려운 감정을 갖기도 하고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도 하고 혹은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 탐욕에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의 정의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바라보는 것.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바라봄으로 절대로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 다른 데도 쳐다보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누가 나를 고쳐주나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 장대 높이 그 끝에 매달려있는 노뱀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뚫어져라 응시하는 것. 그것만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마음을 단순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예수를 잘 믿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고를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이 복잡한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뭔가? 그거 딱 하나 끄집어내서 그거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기도냐? 그럼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냐? 그러면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예배냐? 그러면 모든 약속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자로서의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고 이 사고를 가지고 모든 생각, 감정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을 탁 지키면서 마음의 평강과 안위와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장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태만하게 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게도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즉각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내가 이렇게 지금 게으르게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냐? 화들짝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게을러지려고 하는 이 나약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믿음을 끄집어내서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상황에서 결단하고 육신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될 자리에서 제동을 걸고 그렇게 늘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끄집어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철저하게 막아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다양하지만 결국은 사탄이라는 한 존재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상황과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 악한 자의 화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드리고 부부의 관계를 건드리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숨어서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비같이 날아드는 원수의 화전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편을 쏘겠어요? 마귀가 그게 돌대가리 마귀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 편을 마귀가 쏘겠냐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의 방패를 지켜들고 그 어둠의 계곡을 다 사방을 주시하면서 그 어둠의 계곡 자기의 영토로 들어오는 그 크리스찬을 그걸 마귀가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러니 그 어둠의 계곡에서 비 같은 화살을 쏘아대면서 기어이 그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오늘도 마귀는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방에서 마귀의 화전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대충 살 것 같았으면 그런 시련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지금 아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만큼 고난 안 당해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하고도 원수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방패로 방어할 때 그 화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를 향해 쏘아대는 마귀의 화살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화살이 있습니다. 그 화살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이라는 화전이에요. 의심. 이 의심이라는 화전에 한방 제대로 맞으면 신자는 신앙에 대해서 총체적인 회의와 부정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모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 의심이라는 독이 급속하게 우리의 몸으로 전이되면서 결국은 치명적인 불신앙과 배교의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잖아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는 몰랐는데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고 은혜는 식어지고 영적인 나태와 권태가 몰려오게 되면 어김없이 그 다음에 날아오는 게 의심의 화살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화살이 제대로 마음에 와서 박혀버리면 그럼 이제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는 때때로 고난이라는 환경의 시위에 의심의 불화살을 먹여가지고 퍼붓습니다. 또한 마귀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나 혹은 죽음이라는 시위에 또 의심의 불화살을 먹여서 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를 왜 데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워? 제가 철없을 때 늘 목회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합니까? 철없는 시절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이유에서든 의심의 마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빈틈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빈틈이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딱 화살을 걸어가지고 그대로 쏘았는데 그 화살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권태롭고 믿겨지지도 않고 모든 게 의심스럽고 불확실하고 회의감이 밀려들고 모든 게 부정적이 돼버리고 제대로 맞은 거예요. 제대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휙 하고 허공 가르는 소리가 났는데 그 화살이 나한테 날아와 박힌 거죠. 그래서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자포자기 합니다. 적과 싸워서 맞설 모든 용기와 기백을 그 한 방의 화살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그때까지 더 이상 참지 못하도록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의심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그동안에 참고 참고 참아왔던 게 폭발하면서 하나님 없다. 난 지금까지 속았네.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이 악한 자의 화전에 타겟이 됩니다. 환경과 사람이란 은폐물 뒤에 숨어서 마귀가 발사한 화살이 신자를 향해 날아올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것.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바울이 확증해라. 자주자주 내가 믿음이 있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절대로 믿음을 자랑할 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도 자랑해서는 안 될 게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게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구원받는 믿음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도 잘 간수하지 못하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도 어느 순간 자기는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쏘는 독화살 가운데 또 하나의 치명적인 독이 바로 유혹이라는 화전입니다. 유혹.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성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을 것들에 대해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우리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독화살이 날아와서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박히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 탐심, 음욕, 물욕, 명예욕 이걸 제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혹은 결국 신자로 하여금 세속적인 쾌락, 즐거움에 심취해서 결국은 죄를 택하게 만들고 그 죄에 깊이 빠져서 결국 그 죄의 노예가 되도록까지 결국 죄의 궁극의 목적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죄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와서 이렇게 깐죽대는 걸로 끝나는 게 죄의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은혜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죄의 지배 가운데로 그 죄가 물떠와 물떠오고 발 씻어 발 씻겨 그럼 발 씻고 가서 저놈 한 대 쥐어박아 그럼 가서 쥐어박고 그게 죄가 우리 안에서 노리는 궁극의 목표예요.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신자는 더 이상 영적인 군사로 전투력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혹이라는 이 치명적인 독화살에 맞아서 그 맹독이 온 몸과 영혼에 전이 될 때 그 군사는 그 군사의 영혼은 차디차게 식어져 가면서 경직되면서 결국은 정욕의 지배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영적인 군사들이 다윗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도 뭡니까? 유혹의 화살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던 용맹했던 사람들도 잠시 잠깐 틈을 보인 사이에 그 유혹의 화전이 날아와서 마음에 꽂히는 순간 불현듯 전장에서 물러나서 깊은 침례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때때로 여러 가지 의심이나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은 이때는 더더군다나 지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고난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죠. 네, 환경에 대한 원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원망은 이내 사람에 대한 지독한 미움과 혐오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까지 품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독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마귀인데 우리는 이제 엉뚱한 대상을 응징하게 돼요. 그 독화살을 맞으면 독화살을 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이를 갈고 그 사탄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어야 되는데 이런 독화살에 맞은 사람은 이제 그 독화살을 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애매한 사람 잡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배우자 원망하고 자기 자녀들 원망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의심과 유혹, 사단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독을 화살에 촉에 묻혀두고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어서 우리 주변에 자신이 숨겨놓은 저격수들을 다 이렇게 숨겨놓고 요소에서 숨겨놓고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방패가 내려가나? 네? 언제 저 방패를 든 손이 이렇게 내려가나? 저 방패를 언제 내려놓나?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긴장이 해이해지고 들고 있던 믿음의 견고한 방패가 슬그머니 내려지는 그 순간 팽팽하게 시위에 먹여졌던 독화살이 총알처럼 날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사탄의 화자는 바로 이 세상을 통한 온갖 유혹들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성적인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안정지향주의, 각종 중독과 집착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뒤에 감추어진 치명적인 독을 바른 화살들이 그 화살 촉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휴전은 없어요. 지금 남과 북은 휴전 상태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휴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무장이 해제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항상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싸움에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혀서 하나님 나라에 큰 영적인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요.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 교회가 쪼개지는 거죠. 성도들이 성도를 서로를 향해 이를 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죽여 살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저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름뿐인 군사로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영적인 탈영병들이 되어서 세상을 짝하고 적당히 세상과 신앙을 양다리 걸쳐놓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미 화살이 이렇게 한두 개씩 꽂혀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쫙 조문 열고 들어오는데 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무장이 돼서 들어오는 성도가 있고 이미 자기는 모르는데 여기 화살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가지고 박힌 채로 화살이 박힌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런 어떤 경우도 있고 모르는 거죠. 서서히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서서히 독이 퍼져가니까 신앙도 점점 경직되는 기쁨도 점점 사라져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점점 사라져 깨달음도 없어 서서히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도 없고 다짐도 사라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 독이 서서히 퍼져가면서 고개는 점점 떨구어지고 쭉 늘어지는 이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불화살로부터 안전한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스캔해보세요. 나는 어디 화살이 박혀있지 않나? 이 악한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장비가 바로 믿음의 방패다.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믿음의 대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의심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나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증언합니다. 그들은 나라의 대적을 받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역경에 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 죽음의 그늘이 삶에 드리워지기도 했고 대적의 칼날의 표적이 되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의 날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에서 방패가 되어서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능히 다 소멸시켰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위대한 가치들을 옹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저 허황된 소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모두 의심하고 유혹하게 만드는 마귀의 불화살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이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을 그들은 막아냈고 우리는 수시로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아서 우리는 때때로 만신창이가 된다는 점에서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무장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그 차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다른 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척 하지도 말고 믿음으로만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길이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자들로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성경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이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입혔느냐? 믿음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뭐 이런 광고, 카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지금은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신자들 안에서도 그다지 중요한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보다는 사회적 명성이 높고 비교적 성공하고 출세한 신자들이 교회에서조차도 더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믿음? 그까지 그 뭐 믿음이 대단해?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있고 없고의 평가의 기준도 상당히 세속화되어서 정말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사는, 고통당하고 참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 못 받는 거죠. 근데 믿음은 별로 없어도 잘 나갑니다. 아주 뭐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건 없건 더 대접받고 더 존경받고. 기억하십시오. 먼 훗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명품 취급을 받을지 아니면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혹은 값싼 혹은 돈을 줘도 가져가지 않는 고물이나 잡동사니 취급을 받을지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 믿음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날 거예요. 믿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날이 그리 머지 않았어요. 믿음 그까지 그 뭔 소용에서 잘 나가고 봐야지. 좋은 폼 나는 직장 다니고 봐야지. 연봉이 억대는 돼야지. 그냥 믿음의 가치들이 완전히 깔아뭉개져 버렸어요. 이 화려한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의 가치는 이 황금에 의해서 다 눌친 눌려버렸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평가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악한 날에는 태양을 덮어버린 채 까맣게 날아드는 원수 마귀가 쏘아대는 수많은 불화살들이 성도에게, 성도의 가정에, 교회에 쏟아질 것입니다. 예언을 하죠. 쏟아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능히 이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키고도 남을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언젠가 때가 되면 준비되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가하게 농담처럼 이렇게 들으셔야 될 말씀이 아니고 만일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그들의 불화살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그 방패를 들어서 바로 그 방패, 다른 방패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적들을 물리쳤다면 주님, 저도 그들이 그 손에 들었던 그 방패를 지켜듭니다. 이 방패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이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